우리가 이미 받았지요? 귀한 이 복음을 받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요? 이 복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알고 있지요. 그리고 실은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많은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이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가운데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이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지 내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이것이야. 실은 이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살아있고 반드시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내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게 적용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문제 앞에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적용되어져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알고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어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가 확인되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무엇이냐면은 이 90%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거의 다안 되고 있지요. 대부분 문제 속에서 어덕이고 있어요. 실은 대부분이 힘들다, 어렵다, 문제가 있다 하는 사람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 10%의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실은 이 사람들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요.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고요. 실은 언뜻 보기에는 풍요로워 보이고 그러지요.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빈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지 않아요. 뭐 실은 복음을 깊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혹시나 신앙생활 한다라면 겨우 주일날 낮 예배 한번 나왔다가 가는 게 전부지요. 뭐 그것이 한번두번뭐 어쩌다가 그러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평생 그렇게 된다라면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어디 가운데? 이 영적 문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대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대로 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배운 것 때문에 적용이 안 돼요. 또이 90%의 사람들은 너무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불신앙이 생겨서 적용이 잘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영적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적용이 안 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이 현장을 살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현장 가운데 전도자로서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굉장히 실은 중요한 단어죠. 증인. 제일 좋은 이 사역. 우리의 후대들을 이 믿음 가운데, 복음 가운데 세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도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부분이었죠. 무엇입니까? 증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증인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끝난 증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에만 증인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는 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써 내려가는 자들이라 여러분들이 바로 증인들이 되어야 되고 또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의 후대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만 보고 가게 되어져요. 저는 그 어디 좀 낯선데 좀 이렇게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는 이런 데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봅니다. 그리고 많이 가는 쪽을 따라가요. 처음 가는 데는 그렇게 하거든요. 왜냐 잘 모르니까. 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의 후대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보다 더 나은 증인들이 제자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앞선 증인들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고 혹시나 앞선 우리의 모델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 때에는 우리가 앞선 증인이 되어줘서 우리의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야, 내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발판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야, 우리 시스템이 많으니까 그냥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하면은 뭐 내가 좀 잘 못해도 알아서 되겠지. 물론 우리 다락방처럼 훈련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시스템 속으로만 잘 집어넣기만 해도 잘 훈련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이라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발판이 되겠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갈 증인들, 보고 갈 모델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져야 됩니까? 일단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무엇을 모르고 있느냐? 이 부분을 자꾸 놓치고 순간순간 모르고 잊어버리고 다니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누리는 최고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서 무엇을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문제가 왔습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은 야, 문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훈련받은 사람들도 실은 좀 약간 빠지더라고요. 내게 문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정확한 답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지요. 아니, 우리가 실은 문제가 없이 어떻게 답을 확인하겠어요? 문제가 있어야지 답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 가운데 빠지면은 답을 놓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답이 있다라는 건데 그 답을 놓쳐버리면은 죽는 거죠. 답을 붙잡으면은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성경 속에 이 렘넌트들이 문제 속에서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문제 속에서 답을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 속에 답이 있으니까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절대 문제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은 기뻐하세요. 왜냐? 그 안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확실해요. 이번에도 강단에서 말씀 주셨지요. 저 사탄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속였던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템테이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 재앙 속으로 빠뜨리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테스트지요. 시험인 겁니다. 그 시험이 지나가고 그 시험 가운데 연단이 되어지고 나면은 욥의 고백과 같이 천금같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죠. 생각 자체를 바꾸세요. 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났네. 야, 이거 문제다. 그때부터 우리 여러분들은 아, 응답받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았던 거지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그래서 이 요셉은 감옥에 누명 쓰고 갔는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애굽을 들어가야 되는데 노 비자, 노 티켓, 그냥 프리패스로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이력서 절대 안 썼는데 누구를? 장관을 만난 겁니다. 고시 시험 본 것이 아닌데 바로왕을 만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 속 렘넌트들의 증거지요. 자,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대본을 어떻게 합니까?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라고 하지요. 근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것을 사람들이 잘 못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현실 가운데 숨는 겁니다. 실은 그 뒤에 숨겨진 사실을 보아야 되죠. 무엇이 사실이냐? 그런데 이 사실을 보니까 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어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이잖아요. 왜 이런가 하고 봤더니 무엇입니까? 간단해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영적 사실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단 한 번도 이 중요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적용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절대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보이니까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다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야, 내가 회사에서 뭘 해야 되지 했는데 이걸 보고 나니까 아, 내가 일을 막 죽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현장에서 복음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내가 학교에서 막 죽도록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답이 아니구나. 그 학교에서 나는 영적 서밋에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올 때에야 풍경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부터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라틴어지요. 코람 네오라고 하는데 코람은 무엇이냐면은 뭐뭐 앞에서예요.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죠.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설 수 있으면은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번에도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보는데 너무 감사하죠. 히브리서 12장 10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징계를 주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유익된 것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징계를 주시는 것 같고 문제를 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익된 것을. 육신의 부모는 잠깐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서 징계를 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왔습니까? 딱 이거 생각하면 돼요.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속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사실 가운데 미혹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무엇을 중요한 영적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가지는 거죠. 받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어 이제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자, 어떻게 뽑아냅니까? 우리에게 잘못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을 뽑아내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지요. 이거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이거 외에는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해요. 다른 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어지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 이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있죠. 이게 아니고서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 외 나머지는 다 버려야 돼요. 자꾸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가지고 있자. 우리가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저것도 가지고 있자. 야, 뭐 가지고 있는데 뭐가 나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버려야 돼요. 왜냐? 희한하지요. 문제가 딱 오면은 사람의 특성이 그래요. 그리스도하고 다른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문제가 왔을 때 무엇이 먼저 찾아지느냐?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먼저 찾아지는 거 있죠. 복음을 들었는데도 문제가 딱 오면은 야, 이 문제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 찾더라고요. 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 찾더라고요. 이거는 뭐 훈련이 많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걸 내버리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들었지요. 62가지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21가지의 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어떻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뿌리 내릴 때까지. 다른 잘못된 뿌리 내린 것은 완전히 이제는 내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뿌리 내려지도록, 각인 뿌리 내려지도록, 체질 되어지도록 전도자의 삶 속으로 21가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잖아요. 이 아홉 가지 삶의 규모를 가지고서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섯 가지의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거지요. 이 세상에 많은 성공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일곱 가지 이 성공의 달란트를 가지고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20가지의 이 전도 전략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62가지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청년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와요. 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메시지 중에서 붙잡은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야, 집중, 새벽에 집중해, 이 기도 시간. 내가 이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메시지 들은 대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3시간씩 말씀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3시간 묵상하려면 몇 시에 일어나느냐? 새벽 3시, 4시, 이때 일어나서 묵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괴롭히는 이 상관이 있고 이 회사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희한하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한 두 달쯤 지나니까 완전히 게임 끝났어요. 어떻게 되어졌느냐? 문제가 온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는 더 응답을 받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저 상관은 굉장히 좀 비참해지고 그게 꼭 승리냐? 그게 아니라 이제 불쌍해지는 거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은 편안해지는 거라. 그래서 아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묵상 시간을 다시 한 시간으로 줄였어요. 줄였는데 이상한 변화가 있는 거 있죠. 뭐냐? 뭐 회사에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에는 친구를 만나면은 어디를 가면은 누구를 만나도 복음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접하고 이러는데 아니 한 시간만 묵상을 했더니 아 자꾸 복음이 전하려고 하면은 자꾸 친구들 야야야 됐어 그런 말 하지 마 자꾸 거부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한 시간도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 청년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안 되겠다. 내가 다시 3시간 이 새벽을 깨우는 묵상 속으로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새벽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3시간씩 묵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사람이 그 성령 충만해도 잠을 이렇게 좀 적게 자면은 잠을 충분히 못 자면 피곤하잖아요. 체력이 딸리는 거예요. 야, 내가 체력이 딸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또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은 거야. 그동안 내가 듣기만 했는데 안 하지 않았느냐. 호흡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호흡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면서. 완전 살아나버리는 거 있죠. 전도가 됐다 안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을 많이 시켰다 안 시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래 되어지면은 현장 속에서 계속 전도의 열매는 맺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완전 살아버리는 거 있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62가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무엇이 안 되느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잘못된 뿌리들을 완전히 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져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그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사람들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15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 각 사람들이 그곳에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확인되어져요. 그때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날에 회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제자들이 3,000명이나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지속할 수 있는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의 이 말씀 운동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 있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가운데 저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앉아 있습니까? 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가운데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게 보이는 겁니다.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저 앉은뱅이 그동안 못 봤겠습니까? 분명히 수많은 사람들이 모았을 텐데 보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지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저 사마리아 현장. 물론 저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죠. 그런데 그 이후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된 적 없어요. 그 이전에도 복음이 제대로 전파된 적이 없어요. 그 사마리아 현장 가운데 빌립이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곳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곳 가운데서 이제는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11장 19절 가운데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문제가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어떤 문을 저 선교할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는 이 문을 여시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가운데 보니까 아시아에서 오히려 문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 마게도니아의 문을 여시는 거 있죠. 이제는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어떻게 우리는 항상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까 했는데 바울은 이제 어떻게 죽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가운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가운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것이다. 27장 24절 가운데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요.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누리고 있어버리니까 우리는 어떻게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늘 들었던 이 말씀 우리의 신앙, 이 신앙에 대한 부분이 정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따로따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무엇이 성경이 올바로 보이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이상하면은 조금 손해 걸 것 같으면은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 교회가 계속 이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요.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언제 이게 보이면은 그때부터는 이 말씀과 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정립이 되어집니까? 왜 우리에게 저 새 절기를 주셨느냐?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지금도 새 절기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물론 그 새 절기 우리가 잘 알면 좋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요. 무엇입니까? 유월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순절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수장절 무엇입니까? 천국 배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라. 저 믿음의 선진들이 저 영원한 소망을 보고 바라보고 나갔던 것처럼 놓치지 말라라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사건의 성취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죠. 저 갈보리산의 그 사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사건이지요. 저 감람산의 사건 무엇을 말합니까? 40일 동안 집중하여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사건이지요. 무엇입니까? 마가다락방의 그 사건, 이제는 성령이 임하니까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그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분명한 내용 붙잡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분명한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 우리의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부분이죠. 이걸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이? 성경은 오직 누구에 대해서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구나. 왜냐? 그리스도만이 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많은 기준을 가지고 많은 자기들만의 이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이 해답만 주시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막힌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악을 완전히 이제는 죄악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저 사망, 지옥, 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 이때부터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특별한 존재예요. 네, 아멘을 별로 안 하시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자녀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특별한 존재예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보세요. 이 지구상에 이처럼 귀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관심 갖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땅끝까지 일어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 실은 우리 성도라는 단어와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불러냄을 입은 자들이에요. 다른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놓쳐요. 무엇을 놓치느냐? 하나님 자녀인데 꼭 저 세상의 마귀 자녀 비슷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착각하는 줄. 그래서 대부분 기준도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하신 그 삶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세요. 힘듭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 때에 편안한 겁니다. 왕자가 거지 역할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거지가 왕자 역할을 하려면 죽을 맛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읽었던, 어릴 때 읽었던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의 내용 아닙니까? 왕자는 왕자답게 사는 게 편해요. 거지는 꼭 거지로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만은 그 거지의 삶이 잠시는 편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마귀 자녀의 삶과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계속 문제 고민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증인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서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우리가 너희의 총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우리는 이제는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전파한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라고 했어요. 대사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0장 19절 가운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저 귀신을 제어할 권능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왜냐? 그 귀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로 이 전도자의 삶, 증인의 삶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로 이 시대 오직 복음만이 필요한 시대 복음 증거할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주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이 늘 적용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믿음의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